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요즘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알록달록 예쁜 가을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이 꽃들이 저마다 다른 빛깔, 다른 향기를 지닌 것처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한 생각 하고 계십니까? 그럼 당신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른 생각,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고전일기를 듣게 되신다면 단언컨대 당신은 앞으로도 쭉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권진영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네요.
완연한 가을날이죠, 오늘.
와, 깊어갑니다, 이제.
이야, 날씨도 화창하고요.
네. 네.
진영 씨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저는 일어나서 일단 책을 들고. 네. 사이클로 갑니다.
사이클이 어디요?
예, 그냥
실내에서
예, 자전거. 그러면서 톨스토이 책을 읽으면서 한 40분 동안 유산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 유산소 같은 여자, 묘지 같은 여자, 무덤 같은 여자, 이영이 아니고 권진영이에요. 너무 많이 짰나?
아니, 실내에서 사이클을 하면서 톨스토이를 읽는다. 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앵간히 하면은 이거 정말 쏠리거든요.
뭐 쏠리다뇨?
이게 사이클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힘들지,
거기서 이 글까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난독증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가장 가을을 가을답게 보내는 방법.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한 권 딱 들고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 둘러보다가 책 한 권 읽고 사색하다가 이거 좀 비고 자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책 보고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예. 네.
아주 좋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진영 씨하고.
그래요?
네.
그럼 저도 다를래요.
아니, 다르지 마세요.
귀가 얇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아, 그래요? 내가 선배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오프닝에 다양한 사람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네요.
아, 저는 왜 그러냐면요.
네.
책은 책이고 여행은 여행이에요.
아.
여행 갈 때 그냥 여행만 해야지.
책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책을 들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책 들고 가면 그냥 다 싸갖고 오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뭐야?
왜냐면 네네. 여행도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고
네.
책 읽는 것도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 어디서 앉아서 책만 읽는 거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게 낫겠네. 책이면 책, 여행이면 여행.
아름다운 여인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넘어갈게요. 요즘, 자, 정말 바빠서
요즘은 많이도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드라마에나 있는 얘기지. 자, 네. 책 읽는 시간이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라디오 EBS FM 채널 고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4시 고전 읽기가 정말 압권이죠.
그렇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고전 읽기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도 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주 우리 함께 읽을 고전은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와.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입니다. 정말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이 가을, 사색의 계절이 딱 어울리는 책이죠?
네, 무엇보다도 저는 단편들이라서 읽기에 부담이 없고 내용도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그럼요. 단편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번 올해 그 노벨 문학상도 단편 작가가 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실 문자와 반디 사연의 주제를 드릴게요.
네네.
오늘 사연의 주제는 오늘 읽어드릴 톨스토이의 단편 제목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천사 미하일에게 네. 깨닫고 오라고 한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예, 제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그 미하일에게 준 질문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진영 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전 뭐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이 내 속에 내가 너무 일단 많아서
정리를 해야 돼, 그죠?
내 속에 김태희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제 속에 있는데요.
그건 제 속에도 있어요. 누구 마음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여기 왜요? 마음에 많아. 이용자도 있고요.
만인의 연인이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이용해요도 있고요. 여기 김태희도 있고 뭐가 많아요.
자, 고일기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네.
반세리님이 주말이 길었어요. 고전 읽기 반가워요 하셨고요.
와, 기대하시고 계셨군요. 그리고 박미선님 반가워요. 고전 읽기 시작이네요. 저도 좋아하는 톨스토이 작품이라 기대돼요.
강윤미님 며칠 만인지 두 분 목소리 너무 반가워요. 지난 한 주 내내 바빠서 못 챙겨 들었더니 허전했어요. 이번 주도 바쁠 것 같지만 오늘은 시간 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뭐
박미선님 강윤미님 하니까 왠지 제 개그우먼 동료 선배님 선배님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이 들어보셨죠, 제목?
네,
먼저
들어봤어요.
톨스토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쌓고 본론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도록
지식이 하죠. 없으니까 알아야 네. 됩니다. 알려주세요.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우와, 있어 네. 보인다.
네. 러시아의 소설가.
네. 네,
러시아식으로 발음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네네.
어쨌든 1828년 남러시아 툴라 근처의 영지에서 태어났어요. 명문 백작가의 사남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엄친하죠. 그런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컸어요.
네.
카잔 대학에 입학해서 동양어와 법률을 공부하다가 자퇴. 1852년 처녀작 유년 시대를 발표해서 문학성을 인정받고 그 이후에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같은 것들을 집필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얻었죠. 부모가 이제 부모를 여의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요.
네.
볼가강 유역의 스텝 지역의 영지를 경영하면서
네,
그분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도 영주였어요.
네네.
근데 특이하게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또 순수한 도덕심과 양심이 있었던 톨스토이였기 때문에
네.
농로해방운동에 활발히 참여해요.
네,
그리고 러시아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을 비난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쓰죠.
네.
뭐 어떤 작품들은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미국이나 아시아 유럽의 많은 출판사들이 번역 출간하면서 외국에서 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네.
1891년 자신의 저작권을 아내에게 남겨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저작권 문제를 좀 다투다가
네네.
아, 1910년에 부부 싸움 뒤에 가출.
엄마 가출을 네, 이때
부부 싸움 어머, 뒤에 욱하셔가지고 가출해서
네.
그 아스타포보라는 시골 기차역에 머물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감기 증세가 왔는데
안 돼.
알고 보니까 폐렴. 그래서 우와. 이곳에서 이제 객사를 하는.
진짜요?
약간 불행한 말로를 겪었는데 어쨌든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인 거죠.
네, 톨스토이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친근했는데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분 좀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참 괜찮다.
그럼요.
네. 네, 본인은 엄친하면서도 편안한 길을 버리시고요. 가난한 민중들의 편에 서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작가도 가출을 했다고 하니까 참 마지막에 부부싸움하고 가출을 했다네요. 초라하게 기차역에서 세상을 떠난 건 너무 불쌍하신 것 같아요. 위대한 작가의 말로 치고는 좀 허망한 거 아닌가요?
1910년에
네.
이 글쎄 이 아무리 위대한 작가고 성인도 말이죠.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까지 인정받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아, 그래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예.
네, 인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기 힘들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좀 인정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피는구나, 활짝.
제가 말씀해놓고서도 참
고전일기에서 피는 장미야.
그럼요. 네.
네.
1910년에 톨스토이가 그 자기 딸 알렉산드라에게
네.
원래는 부인에게 줬던 저작권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요.
아.
그러니까 부인이 좀 놀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내 소피아는 톨스토이 남편의 행적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기 시작해요.
오.
이제 1910년 10월 27일 날 밤 문제의 그날 소피아가 이 양반이 또 어디다가 또 이상한 유언 적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서류를 뒤적여요.
네네.
뭐 은행 통장 있고 뭐 이런 거 뒤적이다가 네. 딱 걸립니다. 톨스토이한테.
어머.
그래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면서 이제 톨스토이 네. 아저씨가 그 길로 자기의 주치의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주치의를 꼬셔가지고
네.
우리 좋은 세상으로 가세.
어.
주치의가 좋은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마누라 없는 세상. 그래가지고 같이 어이구, 나갔어요.
둘이 나갔어.
같이 가출했는데
네.
그 아스타포브의 역까지 갔어요. 작은 간이역인데 거기에서
네.
감기 증상이 오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어머. 누웠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게 급성 폐렴으로. 그래서 1910년 10월 11월 7일 집 떠난 지 한 10여일 만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죠. 이때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어떤 거요?
집 떠나면 고생 이거.
아, 집 떠나면 고생이 여기서부터 예. 있었네. 네, 진짜 안타깝네요. 근데 집을 나와서 어디로 도대체 가려고 글쎄요, 했다가 이렇게 된
쐬려고
건가요?
그랬던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은 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톨스토이에 대한 평가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톨스토이에 대한 평가가 참 제각각입니다.
네, 네
제각각인데요. 예,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죠. 톨스토이에게서 예술과 인간 모두의 완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했고
네.
스테판 주바이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술가로서는 긍정하되 사상가로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예,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톨스토이를 인격 파탄자라고 했고요.
진짜?
예, 헤럴드 볼룸이라는 비평가는 톨스토이는 뭔가 잘못 말할 때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을 남겨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 하나는 톨스토이는 거인이라는 거. 그래서 역사 속에 문학 속에 문학사 속에 또 인류의 역사 속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거죠.
네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톨스토이가 1910년에
네.
아 1909년에 한 인도인의 편지를 받아요.
네.
뭐 남아프리카에서 인권 보호 활동을 벌이던 인도인 변호사인데 당신의 작품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톨스토이 선생님, 저는 당신의 팬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 인도인은 톨스토이가 사망한 뒤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비폭력 투쟁을 벌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사상 중에 하나가 비폭력 사상이거든요.
아, 비폭력 투쟁.
이 비폭력 투쟁을 벌이는데 바로 그 인도인의 이름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다는 거죠.
아, 그렇게 또, 아, 그렇구나.
네.
이금 지지난주에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와 이번 주 톨스토이 이러한 두 거장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이 세계 문학과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네요. 도스토옙스키 찍고 톨스토이까지 오니까 왠지 제가 좀 러시아 문학은 다 섭렵한 그런 기분일까요? 저 제법 시건방지어졌어요.
네, 네. 많이 건방지지셨네요.
그러니까요.
자, 네, 러시아 문학 더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고
네네.
이름만 들어도 친근한 톨스토이 오늘 퀴즈 나갑니다. 네. 친근한 네. 작품 가기 앞서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인공 시몬이 미하이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주인공 시몬의 직업은 그럼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네, 1번 구두장이, 2번 목수.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 읽어드리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자, 아침부터 피곤하는데 유리창 닦고 책 읽자니 눈이 감겨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구창이님.
아이고 그러시군요.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리고 민경선님,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있네요.
마음속에. 김정희님, 저는 마음속에 괴물이 있어요. 가끔 열나면 뒤집어져서 그 괴물이 튀어나와요. 제 자신을 추스리고 싶은데 무서운 괴물을 잠재우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욱이 있으시군요. 네.
욱을 거꾸로 하시라니까요.
네.
욱을 거꾸로 하면 농이 된다니까요. 세상 농담처럼 사세요.
그래. 네. 아, 역시. 네, 그리고 7943님, 우리 딸이요. 하나뿐인 우리 딸. 남편과 저의 우성인자만 쏘 빼닮은 발랄이 똑똑이 우리 딸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번호를 밝히기가 좀 그러네요.
왜요?
제 마음속엔 아직도 30년 전 내 모든 것이었던 나의 첫사랑 그녀가 있어요. 청아한 그녀. 하지만 지금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잊어요. 첫사랑은 다 안 이루어지는 거래잖아요.
네, 거기까지 읽어드릴게요. 19땡땡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페이지 넘겨볼게요.
네, 오늘 낭독에는요. 성우 진정희 씨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에 네 진정희 씨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제 마음속엔 네. 제 와이프가.
아, 진짜.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요거 네. 들으시는구나. 요거
우리, 네. 우리 선배님 마음에 뭐가 계시니?
자, 넘어갑시다.
예,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인공은 구두장이 시몬과 아내가
있어요.
마트리오나 부부가 예, 주인공입니다. 이 부부의 어려운 처지가 설명되면서 이야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구두장이 시몬은 자기 소유의 집도 없고 가진 땅도 없었다. 그는 농부의 오두막을 빌려 아내와 자식들과 살면서 구두 짓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품삯은 형편없었는데 빵값이 워낙 비싸서 시몬이 번 돈은 먹는 데 다 들어갔다. 그는 달랑 한 벌인 양털 가죽 외투를 아내와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났다. 그마저도 이젠 낡을 대로 낡아 누더기가 돼 있었다. 새 외투를 만들 양털 가죽을 사야겠다고 속으로 벼른 지가 벌써 이태나 되었다. 겨울을 앞두고 시몬은 약간의 돈을 모았다. 아내의 함 속에 3루블짜리 지폐를 숨겨놨고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외상값이 5루블하고도 20코페이카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시몬은 양털 가죽을 사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시몬은 셔츠 위에 솜을 넣은 아내의 무명 재킷을 껴입고 그 위에 또 모직 외투를 걸쳤다. 호주머니에 3루블을 챙겨놓고 지팡이로 쓸 막대기도 잘라놨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뒤 집을 나서며 곰곰이 궁리를 해봤다.
외상값 5루블을 받고 거기다가 2-3루블을 보태면 겨울 외투를 만들 양털 가죽 사기에는 충분하겠지.
마을에 도착한 시몬은 한 농부의 오두막을 찾아갔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다.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뒤에 돈을 주겠노라 약속했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 시몬은 다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맹세코 땡전 한 푼 없다며 장화수선비 중에서 20코페이카만 주었다. 시몬이 상인에게 양털 가죽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자 상인은 딱 잘라 거절했다.
그 돈을 들고 오시오. 그러면 가죽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을 거요. 아, 당신도 외상값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소?
결국 시몬이 마을에 와서 한 일이라곤 장화수선비로 20코페이카를 받고 한 농부에게서 펠트 장화의 가죽을 대달라는 일감 하나 얻은 것밖엔 없었다. 낙담한 시몬은 20코페이카로 보드카를 사셔 마셔버린 뒤 양털 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침 나절만 해도 으슬으슬 추웠지만 지금은 보드카를 마신 뒤라 양털 가죽 외투를 입지 않아도 몸이 훈훈했다. 시몬은 길을 따라 터덜터덜 걸었다. 한 손으로는 막대기로 얼어붙은 땅바닥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펠트 장화를 휘두르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꽤 따뜻한 걸 털 가지고 외투도 안 입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술을 한잔 했더니 피 속에서 아주 다른 박질을 치는구나. 양털 가죽은 필요 없어. 이렇게 살 거야.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알게 뭐야. 난 양털 가죽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다고. 에이, 마누라는 보나마나 안달복달하겠지. 정말 딱한 노릇이야. 아이고, 하루 온종일 일하고 돈도 못 받다니. 두고 봐. 돈을 들고 오지 않으면 진짜 껍질을 확 벗겨버릴 테니까. 내가 못할 줄 알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작 20코페이카라니. 20코페이카로 대체 뭘 하라고. 한 잔 마셔버리면 끝인 걸.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그러시겠지. 하지만 난 뭐야. 집도 있고 소도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게 누군데. 어? 난 몸뚱이 하나가 전부인걸. 너희는 직접 가꾼 곡식을 먹지만은 난 모든 걸 다 사 먹어야 돼. 무슨 짓을 하든지 일주일에 빵값으로만 3루블은 있어야 된다고. 집에 빵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은 또 일주일 50코페이카를 써야 하지. 그러니 외상값을 갚아.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때쯤 시몬은 길모퉁에 있는 성당 근처에 이르렀다. 문득 성당 뒤쪽에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아도 그게 무엇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어? 아, 여기 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황소일까? 아, 황소 같진 않아. 머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하얀걸? 더군다나 사람이 저기서 뭘 하고 있겠어?
시몬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또렷하게 보였다. 놀랍게도 그것은 진짜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성당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않고 웅크리고 있었다. 시몬은 겁이 덜컥 났다.
뭘? 누군가 이 사람을 죽여서 발가벗긴 다음에 여기 버렸나 봐. 이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곤란한 일에 휘말릴 거야.
시몬은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당 앞쪽으로 지나가자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얼마쯤 가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이제 성당에 기대지 않고 마치 시몬 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시몬은 아까보다 더 겁을 집어먹으며 생각했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버릴까? 혹시 갔다가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저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저러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떳떳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거지. 갑자기 달려들어서 목이라도 조르면 어떡해. 그런 거 꼼짝없이 다 하는 거지.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저 남자는 짐만 될 거야. 내가 벌거벗은 남자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내 옷을 홀랑 벗어줄 수도 없잖아. 아이고 하느님, 제발 무사히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시몬은 서둘러 성당 앞을 떠났다. 그러다 불현듯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시몬?
구두장이는 자신을 꾸짖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겁이 난다고 도망치다니. 아니, 네가 강도를 무서워할 만큼 부자야? 어이, 시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는 발길을 돌려 그 남자에게로 갔다.
네, 낭독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볼쇼이 합창단이 부른 안톤 루 빈슈타인의 멜로디였습니다. 세상에서 외상값 안 갚는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지. 있으면서도 앓는 소리 하면서 안 갚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지금도 많은데 뭐 그 시대에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죠.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이렇게 돈 안 갚는 사람 꼭 있는지 몰라.
자, 그나저나 이 외상값도 못 받고 양털 가죽도 못 사고
네.
추운 겨울에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시몬이 성당 앞에 쓰러져 있는 그 남자에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네.
도와줄 것 같죠? 예.
그러게요.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그 홍성천 선배가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구해준 일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 많이 했잖아요. 사실 길에 사람 쓰러져 있으면 무섭거든요. 선뜻 가기가. 네, 그냥 피해가게 되는데 시몬도 순간 갈등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겠나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강도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내가 강도를 무서워할 만큼 부자야? 하고 그 남자에게 발길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잃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는 법이니까요.
네.
그렇죠? 자, 사연 잠깐 보고 가죠.
그럴까요?
몇 달 전만 해도 아파트가 안 팔려서 마음고생, 아파트만 팔리면 걱정 없이 지낼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 더 큰 네. 일이 기다리고 있네요. 사는 게 그런 건가 봐요. 하정숙님.
네,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강윤미님, 네. 내 마음속엔 제일 먼저 가족이지만 가난한 지갑밖에 가진 게 없는 현실은 오로지 내 집 한 칸을 위해 한 열망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이지영님은 요즘 식욕 저하에 잠만 와서 며칠 후 병원에 가볼 예정이에요.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힘내세요.
자, 사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 재미있는 단편입니다.
네.
뜻도 깊고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성당 앞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 갑니다. 그 남자는 누구고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한 겨울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시몬이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살펴보니 그는 건강한 젊은 남자였다. 어디 다친 데도 없었고 단지 춥고 겁을 먹은 게 분명해 보였다. 남자는 눈뜰 기력도 없는 것처럼 시몬을 보지 않고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다. 시몬이 가까이 가자 남자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뜨고 시몬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자 시몬은 안심이 됐다. 시몬은 펠트 장화를 땅에 내려놓고는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놓았다. 그리고 외투를 벗어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이 코트를 입게.
시몬은 남자의 팔꿈치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남자가 일어서자 시몬은 그의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발이 아름답고 얼굴은 선하고 눈빛은 상냥했다. 시몬이 남자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줬지만 남자는 소매를 찾지 못했다. 시몬은 남자를 도와 소매에 팔을 끼워주고는 몸을 단단히 감싸도록 외투를 잘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시몬은 남자에게 씌워주려고 낡은 모자도 벗었지만 맨머리가 선뜩했다.
에이, 나는 대머리나 다름없지만 이 남자의 머리는 길고 굽실거리잖아.
시몬은 다시 모자를 쓰고는 신발을 신기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시몬은 남자를 앉힌 뒤 펠트 장화를 신도록 도와주며 말했다.
자, 이제 좀 움직여서 몸을 녹이게. 다른 문제는 차차 해결할 수 있겠지. 어때? 걸을 수 있겠나?
남자가 일어서더니 시몬을 다정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왜 말을 안 하는 건가? 너무 추워서 여기 이러고 있을 순 없네. 집에 가야지.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짚게. 자, 어서 걸음을 떼봐.
남자는 걷기 시작했다. 뒤처지지 않고 잘 걸었다.
그래. 그 젊은이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마을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 그 정도는 알고 있네. 이 부근 사람들이야 내가 환히 꿰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성당 앞에 있게 된 건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네를 괴롭혔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셨을 뿐이에요.
아이, 물론 하느님이 모두를 다스리시지. 그래도 먹고 잘 때를 구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참인가?
아무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시몬은 놀랐다. 남자는 불량해 보이지도 않고 말투도 점잖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낯선 이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요.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을 테니까.
시몬이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남자도 옆에부터 따라왔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셔츠 아래로 한기가 파고들었다. 술이 깨면서 몸이 꽁꽁 얼 것처럼 추웠다. 시몬은 코를 훌쩍이며 아내의 재킷 앞섭을 바짝 여몄다. 그러고는 생각했다.
아참, 양털가죽. 양털가죽을 사러 나가는데 외투도 벗어던지고 거기다 벌거벗은 사내까지 달고 온걸 보면은 마트리오나가 난리를 칠 텐데.
아내 생각이 나자 시몬은 침울해졌다. 하지만 낯선 이를 바라보니 성당에서 그가 자신을 쳐다보던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흐뭇했다. 어떡하지? 알몹으로 쓰러져 있는 남자가 젊은 꽃미남이라는 거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왜 설레지?
권진영 씨가 거기 지나갔으면 바로 도와줬을 텐데. 그죠?
그럼 그럼 지갑을 바로 열지. 누나가 어떻게든 돈 좀 해줄게. 이러면서 얼마면 되니? 일단 밥부터 먹자. 잘 챙겨줬을 텐데.
인류문학의 위대한 고전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권진영 씨.
네, 권진영이에요. 네,
또 참 사실 엉뚱한 상상을 잘하시는 우리 권진영 씨.
네네. 네.
자, 어쨌든요.
네.
이 남자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자세한 설명도 없고.
아, 그러니까.
그냥 잘생긴 청년.
그러니까 인상.
옷도 안 걸치고.
네.
그냥 왜 그러는 거야? 뭐 도대체 뭐 여기 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요. 뭐 이러는.
네.
야, 이건 미스테리죠?
그러니까요.
이 말만 듣고 시몬은 집으로 데려가요, 이 남자를.
네, 인상이 일단 좋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분위기 보아하니까 아내가 무지 안 좋아했을 텐데. 근데 조금 이따 좋아했을 것 같아.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안 좋아하죠, 일단은. 왜냐면
처음엔 안 좋죠.
아내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없이 누구 데리고 오는 거 제일 싫어해. 거기다 한 잔 걸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뭐 또 어디서 만나가지고 술집에서 만나 데리고 온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예.
네, 그렇죠.
오늘 바가지 굉장히
무지글키겠는데요. 네.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시몬. 부디 집에 가서 많이 깨지지 말아야 될 텐데. 아유.
예, 착한
남일 같지가 않네.
네. 요즘 부쩍 헬스케졌어요, 선배님. 네, 그러면 일단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오늘 퀴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주인공 시몬이 미아이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주인공 시몬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구두장이, 2번 목수.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사연 좀 보가죠. 제 마음속엔 악마와 천사가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싸워요. 남편이 이쁘고 좋다. 아니다, 꼴도 보기 싫다. 식구들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요즘 누가 아침 챙겨 먹냐?
아,
유영남님.
그러니까 천사 야. 악마가 늘 싸우는군요. 네, 그리고 5318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공주 알밤요. 친한 언니가 알밤 구한다고 해서 좀 가져다 주려고요.
맛있게 드세요.
공주 알밤.
이기근님, 제 마음에는 아픈 다리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저께부터 아팠는데 빨리 완쾌되어 일상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욕망이죠. 결혼하고 싶은 욕망, 독립하고 싶은 욕망, 행복하고 싶은 욕망 등 너무 많은 야망과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이진희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유의 분홍신 들으면서 욕망 좀 가라앉히고 오겠습니다.
네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시몬이 낯선 남자를, 그것도 벌거벗은 남자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네.
집에는 아내 마트리오나가, 남편이 양털 가죽을 사올 거라고 굳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네네.
부분은 코어트도 한 벌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둘이 번갈아 입을 정도로 가난하단 말이에요.
네.
당장 먹을 끼니도 걱정인데 마트리오나 과연 이 낯선 객을 반겨줄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시몬의 집 상황은 내일 아침에 먹을 빵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고
네.
식량도 다 떨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외상값도 못 받아, 양털 가죽도 못 사와, 거기다 술 마셨지요, 거기다 모르는 남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네.
마트리오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난리가 났겠죠. 시몬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기회도 안 주고 아주 그냥 막무가냅니다.
네.
마트리오나는 온갖 악담 하면서 시몬에게 코트를 빼앗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홧김에 뛰쳐나가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멈춰섰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낭독입니다.
마트리오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진 않았을 거예요. 하, 세상에, 셔츠도 입지 않았잖아요.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벌써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말했겠죠.
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잖소. 참, 성당 앞을 지나려는데 이 사람이 알몸으로 꽁꽁 얹혀 앉아있었소. 옷을 껴입어도 추운 날씨에 말이오.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인도한 거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됐겠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됐겠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오. 그래서 내가 옷을 입혀서 데려온 거요. 어? 너무 화내지 마요, 마트리오나. 그건 죄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마트리오나는 가시돋친 말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낯선 남자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꼼짝 않고 의자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가 잠자코 말이 없자 시몬이 말했다.
마트리오나, 당신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소?
이 말을 듣고 낯선 남자를 쳐다보자 갑자기 마트리오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서 다시 화덕 쪽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식탁 위에 컵을 놓고 크바스를 따랐다. 그런 다음 마지막 남은 빵을 가져오고 나이프와 스푼을 놓으며 말했다.
어서 드세요.
시몬을 낯선 남자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이리 앉게 젊은이.
시몬이 빵을 잘게 잘라 부숴 수프에 넣었고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식탁 귀퉁이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남자를 쳐다봤다. 그러자 남자가 가여운 생각이 들면서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 이마를 찌푸리지도 않았으며 마트리오나를 보고 미소도 지어 보였다. 시몬과 남자가 식사를 마치자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치우고는 남자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어디에서 왔어요?
이 마을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다 길바닥에 앉아있게 됐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를 당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벌주셨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웅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벌거벗은 채 꽁꽁 얼어있었죠. 시몬이 절 불쌍하게 여겨 외투를 벗어서 입히고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동정심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총을 내리실 거예요. 마트리오나는 일어서서 조금 전에 입고 있던 시몬의 낡은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와 남자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바지도 하나 가져다 주었다.
셔츠를 입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입어요. 그리고 다락방이든 뭐 난로 가든 편한 곳에 누워요.
남자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뒤 다락방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촛불을 끈 뒤 외투를 들고 남편이 누워있는 난로가로 갔다. 마트리오나는 외투자락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문득 그 사람이 남겨놓은 마지막 빵을 먹어버려서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남자에게 셔츠와 바지까지 내줬다는 생각을 하니 마트리오나는 속이 상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떠올리자 마음이 뿌듯해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마트리오나는 시몬도 깨어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시몬이 외투자락을 자꾸만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시몬.
왜?
아까 둘이서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빵을 구울 준비도 해놓지 않았는데 당장 내일 아침은 어떡하지? 아이고, 이웃집 마리아에게 가서 좀 구워와야겠어요.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마트리오나는 잠시 가만히 누워있다가 말했다.
그 남자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누군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시몬.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시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겨우.
얘기는 그만합시다
라고 대꾸하고는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네, 이어서 듣고 온 음악은 가위선 OST 중에 아이스댄스였습니다.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착한 마트리오나도 불쌍한 젊은이를 외면할 수 없었나 봅니다.
네, 근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했던 마지막 빵을 미하일에게 주고서는 미하일이 좋아져서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아,
미하일 얼굴 좀 궁금해지는데 아마 그 아저씨의 그 원빈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디카프리오처럼 이렇게 타이타닉에 나온 디카프리오처럼 그런 스타일이었을까?
어쨌든 다행이에요. 예, 미하일이 다시 쫓겨나지 않게 돼서. 근데 뭐 톨스토이가 잘생긴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뭐 그래도 선량한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 집에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걱정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착한 일 하면 복 받잖아요. 미하일이 제비는 아니라서 뭐 박씨를 물어오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 집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네.
진영 씨는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이제 도울게요. 너무 오버랩으로 얘기했네. 이제 도울게요. 좋은 일 많이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은요?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도와요, 서로. 네.
만약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해도,
네.
설사, 도움받은 그가 그걸 네.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것까지 또 해설을 하면 또,
아니,
그렇잖아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선량함과 행복과 사랑은
네.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받아서 도와줬으면 또 다른 데서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면 잘하면서 살아야겠다.
잘해야겠죠.
네. 이번 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으면서 정말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읽었던 고전이 뭐 아시잖아요. 막장 스토리 대거 등장했었는데 톨스토이 고전은 굉장히 좀 착한 스토리예요.
뭐
착해.
스포일러라서 뒤에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네.
무엇으로 사는가는 참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단편선들은요, 대부분 종교적이고 어떤 신앙심 깊은 작가의 심성에서 나온 그 글들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우리의 인간의 선함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 그 스토리들이거든요. 막장은 없어요. 그래서
네.
읽고 나면 또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깨끗해지네요. 막장 스토리가 없어서 왠지 허전할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똑똑해지면서 착해지는 느낌도 들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몬과 마트료나 미아이를 거두게 되면서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미아이는 누구길래?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이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 낭독 수고해 주신 진정희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많이 많이 감사해요.
말씀 한마디도 못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줄리 앤드루스가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불렀던 Feed the Birds는 빼고
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 뺍니까?
뺍니다. 시간 관계상 권진영의 고전일기 바로 들으러 가죠.
권진영의 고전일기 10월 14일 월요일 제목 착한 고전 처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착한 고전을 만났다. 돈과 여자 문제가 난무하지 않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무 심오한 질문이기는 하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걸까? 밥심? 다이어트? 뭐지? 사람은 진짜 무엇으로 사는 걸까? 이 이야기를 다 읽으면 해답을 얻게 되겠지?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했으니까. 그나저나 미하일 참 매력 있는데? 잘생긴 얼굴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던 미하일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혹시 범죄자인가? 신원만 분명하고 찝찝한 거 없이 미하일과 비슷한 류의 남자로다가 그냥 내 앞에 확 쓰러져 있으면 나도 구해줄 수 있는데 내가 목숨을 구해주고 그는 나의 장례를 이렇게 확 구해주고 그럼 우린 쌤쌤 아닌가?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가을은 점점 깊어가는데
하늘에서 미아일 같은 멋진 남자 하나 나한테 뚝 떨어졌으면 참 좋겠다. 아무튼 미아일, 누구냐 넌. 내일 꼭 정체를 밝혀라!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톤 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싯대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드립니다.
네, 책 선물도 빠질 수 없겠죠. 문예춘추사에서 톨스토이 단편선 보내드리고요. 상상비행에서 명로진 선배님의 새 책 장자가 묻는다 누구냐 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쉬어 매드니스의 초대 합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 받으니까요.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 되죠.
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인공 시몬은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뭡니까?
정답은 구두장입니다. 구두장이.
네. 구두장이. 구두장이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정답도 보내주셨고. 자, 선물 받으실 분은 우주영님. 퀴즈 정답 구두장입니다. 고전 항상 어렵게만 읽었는데 듣는 고전으로 정말 재미나게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송효진님 정답 1번 구두장이 들을 때마다 고전이 재밌어져요 하셨습니다.
김재춘님 구두장이 맞고요. 고전 읽기가 너무 재밌어 모바일 버전으로 처음부터 다시 듣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다 들었네요.
우와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468님 정답은 1번 구두장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 미아일이 어떤 것을 배워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1685-8779님 이렇게 여섯 분께 선물 드립니다. 우주영, 송효진, 김재춘, 1468, 1685-8779님
네. 축하드립니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은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